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그리고 이번 달에도 좀 더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런 은혜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모저모로 이 그림을 설명을 했는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가, 선순환과 악순환으로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순환, 선순환은 어디냐? 여기 8번이 8번 이렇게 되는 게 선순환이에요. 악순환은 어디냐? 악순환은 저기 4번 이렇게 이제 여러분 보시기에는 이렇게 되면은 악순환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이 오후 이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도 졸지 않고 졸린 시간이죠. 어려운 상황이죠. 여기서도 우리가 선순환을 이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정말 아주 그냥 아주 뭐 너무 졸릴 이유 하나 없는데도 악순환을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뜻보다는 다른데, 이거는 졸고 안 졸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혹은 어렵고 안 어렵고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신앙 상황이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까지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우리 민족이 정말 주님을 믿는 민족으로 배달 잘하는 민족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민족으로 자라왔을 때 때로는 그렇게 뛰어난 설교자가 없기도 했어요. 또 뛰어난 성경 공부 교재가 없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아주 훌륭한 교회가 없기도 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신사참배를 극복하고 또 공산의 그런 어떤 그 위협을 또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또 철저한 믿음의 사람들로 이렇게 설 수 있었던 것은, 특히 우리 한국 기독교는 그런 어려움과 박해를 이기면서 더 성장했습니다. 그런 게 없었으면 어쩌면 세속주의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세상의 어떤 유혹에 쉽게 물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 확신한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위협 속에 이겨내고 견뎌내니까, 그때는 뭐 좋은 게 없었지만, 그러니까 그 어려움 속에 우리들이 악순환이 있는 게 아니라 선순환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이런 선순환을 이룰 수 있는가? 어떻게 악순환을 이루지 않을 수 있을까? 그거는 근본적으로 반응의 문제입니다. 반응. 어떤 반응을 이루는가? 악순환에 주어진 반응은 저기 나쁜 열매. 나쁘게 이제 대응하니까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원망하고, 거기에 대해서 불신하고,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주십니까? 하면 결국은 악순환이 돼요. 그러나 여기를 보십시오. 선순환을 이루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었던 두 강도 중에 하나는 악순환 속에서 당신과 나를 좀 구원하라 하니까 그는 아무것도 안 됐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 때문이다. 이건 내 잘못이다. 혹은 내 조상의 잘못이다. 우리의 업이다. 우리의 죄의 결과다. 그러니 이것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니까 그 좋은 반응이 선순환을 이루어내는 것. 그러니까 그 선순환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나가내 있으리라. 뭐 핑계댈 건 한두 것도 없습니다. 머리가 나쁜 걸 핑계대고 나쁜 어떤 유전자를 물려받은 거를 한탄해 하고 또 유산이 별로 없는 거를 괴로워하고 이러면 한두 끝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악순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뭐 나쁜 유전자를 물려받았다 하더라도 혹은 좀 부족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혹은 뭐 가진 게 별로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이걸 제가 받아들이고 하나님 제가 더 나아가겠습니다 하면 그럼 나 때부터 유전자가 달라지는 거예요. 나 때부터 갖는 게 맞는 것입니다. 나 때부터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사람이 되지 말고 이쪽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귀중한 열매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가 했더니 마음이 어떤냐에 따라 달라요. 저쪽은 나쁜 마음이에요. 저건 마음속에 마이너스에요. 그래서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얻고자 하고 욕심을 부리다 보면 그런 마음이 되고, 여기는 플러스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풍성해요. 채워지는 게 있어요. 근본적으로 그 근원에는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저기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어요. 자기 중심적인 세계만.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봤는데 우리가 아직도 좀 더 생각해 볼 게 많아서 이번 달에도 좀 더 생각을 해 보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생각해 보려는 게, 사람의 마음에 공급하시는 그 은혜, 그 은혜가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주시는 은혜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첫 번째, 그것은 위대한 대화자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위대한 대화자. 사브린 스피커. 사브린, 전능한, 위대한 그런 뜻이에요. 스피커는 말씀하시는. 위대한 대화자. 이게 그냥 스피커가 아니라 권능의, 전능하신, 능력의 위대한 말씀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림에서도 바로 여기 이 부분. 여기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성경 말씀에서 민수기 6장 24, 25, 26절은 하나님의 세 가지 축복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구약에서는 여호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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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만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내 의미가 됩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님, 성령님이 계시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냥 여호와는, 여호와는, 여호와는. 하지만 이거는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이게 신약의 이 축도랑 같은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축도가 뭐냐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면, 이렇게 복을 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나타나는 게 바로 전능하신 대화자, 위대하신 대화자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십니까? 복을 주세요.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속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복은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원하는 것을 얻게 되고 그것을 따를 때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나를 믿으면, 너가 나를 의지하면, 너가 나의 길로 따라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너를 지킨다.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던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아브람, 아브람은 아브라함 이전에 원래 이름이에요. 12장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토 직접 아비집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었는데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 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디냐 하면 가나안 땅인 거예요. 가라. 근데 왜 가요? 제가 왜 갑니까? 제가 제 땅을 두고 왜 거길 갑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거예요. 네가 가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가면, 가나안으로 가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를 때 바로 이러한 복이 생기는 것입니다. 안 가면, 안 가면 어떻게 돼 있어요? 안 가면 그건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 갈대아 우르는 어떤 것이냐면 우상을 섬기는 것이었어요. 그 아버지가 뭐하는 사람이냐면은 데라라는 사람인데 우상 만드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우상을 만들면서 살아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아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너는 여기 살지 말고 가나안으로 가라. 거기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우리가 부모로부터 물려왔던 그 믿음을 가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야 뭐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어서 다행이지만 저희 이제 할머니는 정한수 떠놓고 비셨다고 해요. 본 적 없지만 들은 얘기는 그래요. 새벽마다 목욕을 하시고 정한수 곱게 길어다가 이렇게 냉수 한잔하고 하고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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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대. 그럼 누구에게 빌었을까? 성황님께 빌었는지 달님께 빌었는지 나무님께 하여튼 그렇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셨대. 우리의 삶 속엔 우리 부모님이 정성스럽게 조상신께 술잔 하나 올리고 정성스럽게 부적 써서 이렇게 붙이고 정성스럽게 굿하고 그랬던 지난날의 삶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셔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줄 테니 너는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거기가 어딥니까? 가까운 교회인가요? 가까운 교회 가라. 가까운 교회 가라. 더 이상 주일마다 자지 말고 더 이상 주일마다 놀지 말고 더 이상 주일마다 TV 보지 말고 주일에는 또 재밌는 게 많고 또 즐거운 일이 많고 모임도 많고 하지만 거기 있지 말고 내게 지시하는 너에게 지시하는 그곳으로 가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겠다. 그럴 때 이제 이걸 어떻게 따르느냐. 이것이 아브라함의 삶을 바꿨던 것입니다. 근데 정말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들어온 거냐면 위대한 대화자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속에 탁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한 거를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이제 그 기업가였던 그 이랜드 그룹 회장 박성수 회장의 일화도 뭐 여러분이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정말 그분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복을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대로 살아서 그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삶 속에는 바로 이 위대하신 대화자, 전능하신 대화자이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 들어오게 됐던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어떻게 믿게 됐습니까? 할 때, 아 맞아요. 그 하나님, 저도 그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그 힘 주신 하나님, 그 은혜 주신 하나님, 그 복 주신 하나님, 복에 근원 되게 하신 하나님, 그분을 저도 믿었어요.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이거는 결국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다만 문제는 기복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하나 하는 게 없어요. 나는 뭐 믿음을 내로 행한 것도 없고 나는 믿음으로 순종한 것도 없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저 복 주세요 하면 복 주시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 말씀대로 따라서 믿고 따르고 움직이는 게 이제 필요한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계속 주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있어요.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리스도예요. 그럼 이건 좀 얘기가 달라요. 아까는 위대한 대화자로서 넌 이렇게 살아라 혹은 이러한 삶을 살아라 혹은 이럴 때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겠다 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었지만 또 두 번째는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리스도 Crucified Lord라고 해서 못 박이신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못 박이신 그리스도 어디에 있습니까? 저 위에 있죠. 그림상 하나님의 의미가 바로 못 박히신 예수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분이 도대체 왜 나를 위해 못 박히셨을까? 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까? 그분이 죽으신 의미가 뭘까? 아, 그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으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에서에 나옵니다. 25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게 그 말이 그 말 아닌가? 주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게 그 말 아닌가?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은혜를 베푸십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뭡니까?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 대신 죽으신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아들 이삭은 잘 보면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 바로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이삭이 태어났어요. 100세 때.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럼 이삭은 이제 자기가 아들로 태어났는데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됐어요. 그럼 나는 왜 죽어야 되지? 나는 왜 죽어야 돼? 나는 독자로 태어난 것밖에 내가 왜 죽어? 하나님이 나를 번제로 바치래. 아, 그럼 나는 죽나 보다. 그럼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예요. 아, 나는 이렇게 죽나 보다 할 때 마태 창세기 22장 12절에 아버지가 이 아들을 죽이려고 칼을 빼어들고 콱 죽이려는데 이제 꼼짝없이 죽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탁 나타나셨어요.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그 앞절에 보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 불러. 급해서 하나님 급해서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시험이었던 거예요. 죽이려는 게 아니었어요. 살리려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를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들이 죽었어야만 했는데 아들 대신에 수양이 잡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양이 번제로 드려졌어요. 수양이 대신 죽은 거예요. 이 수양이 의미하는 바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결국은 이것은 아브라함의 하나의 시험이었지만 하나님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 둘의 사이에서는 뭐 꼭 죽어야 될 필요가 없었지만 그러나 이 전체 인류에 있어서는 예수님은 꼭 죽으셔야만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은 누구의 죽음을 대체하냐면 아들 이삭의 죽음을 대체하는 거예요. 이건 이삭이 야 내가 죽을 뻔했는데 내가 만난 하나님은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하나님, 나를 살리신 하나님. 내가 꼼짝없이 죽었어야 됐는데 아까는 뭐예요? 복을 받는 거잖아요.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고 근원이 되고 그런 거였잖아요. 그러나 이 예수님은 내가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고 내 죄로 인해서 내 어리석음으로 이렇게 망가져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 거예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현대사에 정말 너무나 많은 비극적인 일이 있지만 가장 비극적인 일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념으로 갈등했을 때 일어난 일들이 좌우의 갈등, 좌익과 우익으로 먼저 좌익이 우익을 죽이고 그다음에 우익이 좌익을 죽이고 좌익이 또 우익을 죽이고 그러니까 우리 같은 민족이었는데 그냥 서로 죽고 죽이고 하는 거예요. 그 와중에서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꽃이 피었는데 뭐냐면 이제 여순 반란이라고 이제 좌익이 일어나서 우익 청년들을 죽이는데 누굴 죽였냐면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 동신 동인 두 명이 있었는데 얘들을 죽인 거예요. 우익 청년들을 죽이면서 목사님 아들들을 죽인 거예요. 근데 또 그 반란이 진압이 되면서 죽인 사람이 잡혔어요. 왜냐면 다 보는 데서 죽였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죽어야 될 판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좌익이 우익을 죽였고 우익이 좌익을 죽이고 또 좌익이 우익을 계속 이런 악순환이 생겨날 판이었어요. 그러나 그때 손양원 목사님은 죽이지 마십시오. 탄원을 했어요. 우리 아들을 죽였는데 그거 어떻게 살려둘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죽이지 마십시오. 우리 아들들은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근데 저 사람은 지금 믿지도 않는데 저렇게 죽으면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탄원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끝나는 줄 알았죠? 그 사람을 아들로 삼은 거예요. 아들로 삼아서 양자로 삼은 거예요. 네가 우리 아들 대신에 내 아들이 되라. 이제 이 사람이 문제예요. 이 사람이. 자기는 자기가 사람을 죽였는데 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살아났는데 자녀로 됐고 그러니 이런 어떤 이 어색하고 황당하고 불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거기서 그가 하나님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실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 근데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살아났고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이 귀한 분을 통해서 얻게 되는구나. 알게 됐을 때 그가 어떤 은혜를 깨달았냐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 그래서 나중에 그분이 신앙인이 되고 나중에 손양원 목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진짜 아들 역할을 하면서 그 명점을 그리고 앞장섰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성과 혹은 고통과 괴로움과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대신 죽으시는 예수님의 은혜죠.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보면서 눈물 많이 흘려요. 그리고 정말 회개합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살아났군요. 제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천국 가게든요. 그걸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은혜가 마음속에 쑥쑥쑥쑥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도 여기에 해당될지 모르겠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복 주시는 하나님, 예? 위대한 말씀을 하시는 대화자로서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나? 아니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나? 한번 어느 은혜가 더 큰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 더,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성령. Life Giving Spirit이라고 해서 그림에서는 찾아보세요. 어디 있을까요? 여기. 여기. 생명 주시는 성령. 여기 있어요. 세 분의 은혜가 십자가를 형성한다는 의미예요. 세 분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십자가가 완전히 형성되지 않아요. 그러나 세 분의 은혜가 있으니까 위대한 대화자로서의 하나님의 은혜가 또 우리를 위해 죽으신 못 박히신 예수님의 은혜가 그 다음에 생명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민수기에서는 어떻게 복으로 나타날까요? 이게 2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 하나님의 역할이 사실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을 만났을 거예요. 만난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만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게 향하여 대해서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성령의 역사거든요. 내 속에 평강 주시는.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자, 아브라함. 하나님을 만났죠. 이삭, 예수님을 만났죠. 그 다음 누구 남았어요? 야곱. 야곱이 이 성령님의 크신 은혜를 만났습니다. 그게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려. 야곱이 이제 자기가 아버지를 속이고 들통나고 형이 나를 죽인다고 하니까 쏜살같이 도망쳐서 삼촌의 집으로 가다가 길에서 잠이 들었는데 자다가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꾸는데 사다리가 위에서부터 하늘까지 땅에서 타니까 촥 있는데 여기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꿈을 꿨어요. 신기하죠? 우리도 한번 이런 꿈을 꿔야 되는데 그럼 로또에 당첨되지는 않지만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볼 텐데 저도 예전에 예수님 꿈꾼 적이 있어요. 예수님 꿈을 꿨는데 참 신기한 꿈이었어요. 말씀해드릴까 말까. 제가 면류관을 받았는데 이 얘기도 많이 하긴 했다. 많이 하긴 했다. 하여튼 그런 꿈 꾸면 참 게 믿음이 생겨요. 은혜가 생겨요. 제가 면류관을 받았어요. 꾸면서 생생해요. 근데 너무 면류관이 밝아서 이게 주변이 다 어두워질 정도에 그냥 번쩍번쩍거리는 면류관인데 딱 받아보니까 조립이 안 돼 있었어요. 조립이 안 돼 있었어요. 청년 때 꿨는데. 그래서 아니 조립을 해서 주셔야죠. 면류관인데 번쩍거리긴 한데 이게 다 부품으로만 돼. 조립을 해주셔야죠. 네가 평생 조립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이걸 조립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갖다 붙이고 다이아몬드도 붙이고 예? 달고 그래서 만들어야겠구나. 이런 꿈을 꾼 적이 있는데 야곱은 더 귀한 꿈을 꿨어요. 그 꿈이 뭐냐면 사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이었는데 거기서 음성이 들리는데 그 음성이 꿈에서 들린 음성인데 이게 성령이 기록된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 얼마나 멋있는 거지. 그러니 혈혈 당신 몸뚱이 하나만.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서 누구를 만날지 알 수 없는 그 막막한 지금 도피 생활로 가고 있는데, 이게 서울에서 이렇게 태어난 사람들은 그 마음을 몰라요. 사실 저도 몰라요. 근데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은 그 마음을 알더라고요. 지방이 이제 집인데, 집 떠나서 이제 서울 올라온 거예요. 하, 막막한 거예요. 하, 여기는 어색해. 서울은 너무 불편해. 내 고향이 있는데, 고향 산화와 고향 들판과 막 그런 마음이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고향 내려가면 너무너무 좋은 거죠. 거기 내려가니까 여기가 내가 그냥. 그런데 서울에서 산 사람은 그런 느낌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고향에 살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지방에서 서울 온 사람은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이 혈혈단신 떠나올 때. 근데 그때 야곱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리라. 바로 성령님이 그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어요. 그래서 야곱은 항상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그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전에는 좀 속이기도 하고 그랬던 사람이 이 정직해지게 된 거예요. 라반의 집에서 그가 모든 이 학대와 혹은 불평등한 고용관계와 혹은 또 여러 가지 월급을 또 떼먹는 그런 모든 속에서 견디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걸 견뎌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견디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알아가니까 그는 거기서 부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닉 부이치치의 전 그 책을 읽어보면, 닉 부이치치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변한 거 하나도 없더래요. 팔이 생긴 것도 아니고 다리가 생긴 것도 아니고 뭐 몸에 변한 거 하나 없는 거예요. 다만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걸 깨달았대요. 그가 몇 번 죽으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가 죽으려고 한 방법이 어떻게 죽냐 하면은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그 요령이 있더라고요. 그가 어떻게 물에 빠져 죽을 수 있는가 하면, 목욕을 하고 있는데 발가락으로 이렇게 지치고 있는 거를 놓으면 이제 물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빠져 죽으려고 이제 시도를 했는데, 몇 번 죽으려고 하는데 얼른 부모님이 건져내고, 건져내서 두 번 시도했는데 실패를 했대요. 발가락만 놓으면 이제 두 팔이 없어요. 두 발이 없어요. 얼굴이랑 몸뚱이만 있어요. 죽기가 얼마나 쉬운지. 그렇게 발가락만 이렇게 놓으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죽지 않았고, 죽지 않은 것에서 나를 왜 안 죽게 하시나, 안 죽게 하시나.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맞이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두 팔이 생기지도 않았고 두 발이 생기지도 않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강연을 하고 저술을 하고 그리고 또 돌아다니면서 그 다음에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얼마나 잘 사는지 모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떠나지 않는 그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이 확 생기는 거예요. 자,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신앙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거는 인정하셔야 돼요. 맨날 프로그램에도 성장하지 않아요. 또 좋은 교회 다닌다고 또 믿음이 다 성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는 건 하나님을 만나야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내게 말씀해 주시는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복의 근원 되면서 복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장하는 것이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깨달으면서 성장하는 것이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알면서 성장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거면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근데 이게 없이 교회생활 10년, 20년 아무 소용이 없어요. 프로그램 20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교회생활, 뭐 봉사생활 30년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빼고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만나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어떻게 전달되는가. 전달이 중요해요. 알기만 하면 뭐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원이 사용됩니다. 그림에서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강조하는데, 하나님의 자원, 자 여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만 덜렁 있어서는 마음에 연결되지는 않는 거예요. 여기 이제 마음에 연결되어야 되는데 십자가와 마음을 연결하는 것 그게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원이에요. 그 흐름이 연결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연결시키려고 여러분을 예배에 부르는 거예요. 예배를 왜 드려요?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릴까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알게 하려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왜 할까요? 성경 공부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 흐름이 돼서 마음과 하나님이 연결되는 거예요. 이 연결이 안 되면 하나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마르크스 이 자본론을 이제 만들고 공산주의를 만든 마르크스도 이제 기독교인이었다고 하고 그다음에 또 그 심리학을 창시했던 프로이드도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다고 하고 근데 기독교 가정에서 참 불신앙과 그다음에 세속적인 사람들도 많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환경이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연결이 돼야 돼요. 연결이 되면 부모님이 뭐 신앙인이 아니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고객근원이 되는 사람이에요. 연결이 안 되면 부모님이 아무리 신앙이 깊어도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연결시키기 위해서 돕는 사람이 있고 목회자가 있고 직분자가 있고 그리고 또 리더가 있고 교사가 있고 선생님이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도와서 이 마음을 연결시키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러한 은혜로 우리가 변화되는데 우리가 늘 날마다 축도 때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가 아는 모든 은혜가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고린도 13장 13절 내용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를 우리 되게 하는 가장 근원된 요소예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놓치지 마시고 이 양분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셔 그래서 괜찮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괜찮아.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 괜찮아. 하나님이 나를 은혜 주시어 나를 용서하시어 괜찮아. 그러면 그 은혜가 마음속에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돼? 나는 어떤 취급을 받아야 돼? 뭘 누려야 돼? 이런 마음이 다 사라지고 없어도 괜찮아. 나는 하나님으로 충분해. 그러면서 마음의 평안함 속에서 놀라운 선순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런 선순환 속에서 잘 살아서 그리스도를 연합된 그래서 뭐 부족한 게 있어요 뭐 문제가 있어요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어리석은 생각들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받아서 귀한 열매 맺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신과 그리고 그분의 자원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정말 양분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차곡차곡 채우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어떤 것도 그것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능,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마음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들이 항상 함께 하시며 은혜 베푸시며 또 복 주시는 그 하나님 받아들이기를 소원하오니 그 하나님으로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고 발전되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 속에 열매가 아름답게 맺히고 그것으로 선순환을 이루고 어떤 상황도 극복해내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인내려 주옵소서.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